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4일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쌓아온 한일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잘 알려진 대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 이전에 이미 11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 3자 정상회담을 워싱턴의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그 한국과 일본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된 상황에서 그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는 물론 윤 대통령도 이런 그 개선된 양국의 관계를 주요 외교 안보 성과로 꼽고 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앞서 모두 발언의 그 윤 대통령 발언을 소개해드렸지만 이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도 이번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퇴임을 앞두고 임기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적극 희망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계속해서 거두면서 앞으로도 지금의 그 개선된 방향, 발전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개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네. 두 정상이 이번에 합의한 사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한국과 일본 정상이 그 합의한 것은 정치 외교적 합의 그리고 실무적 합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정치적 합의를 보면은 일단 앞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미일 협력을 계속 이어가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북한의 도발에 한일 양국이 협력을 해서 강력히 대응하자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기시다 총리가 물러가더라도 한일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실무적 합의, 한일 정상이 합의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실무적 합의로는 먼저 그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를 이번에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제3국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해서 교민을 철수시킬 경우에 한국과 일본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둘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을 같이 하자 이런 것이 그 기본 취지고요. 또 하나는 뭐 완전 합의된 건 아닙니다만은 양국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출입국 간소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과 일본은 그 상당히 그 여객이 많은 상태입니다. 연간에 그 서로 그 상호 방문하는 사람이 연간에 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의 그 공항에 가보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긴 줄을 서고 그 출입국에 그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이자 시간을 좀 줄이자 이런 것에 좀그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전 입국 심사를 컴퓨터 등으로 미리 해서 기다리지 말고 좀 간편하게 빨리 공항을 빠져나가자 이런 것을 하기로 했고요. 또 합의는 아닙니다만은 일본이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키시마호 그 승선자 명부를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우키시마호는 지난 1945년 그 광복 직후에 제1 한국인들을 태우고 가다가 폭파 사고가 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 지금까지도 도대체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이 정확히 사망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동안 계속 요청을 했던 건데 일본이 이번에 그 희생자 명부를 한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기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예, 그 한국 대통령실이 공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 줄짜리 그 논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상황 등에 대해서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 문제는 이 중국 문제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협력의 주요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 있게 논의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실제로 이 보도 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그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해 준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북한 문제가 그 대북 정책 전반에 걸쳐서 그 심도 있게 의견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 최 기자가 이 우키시마호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거사 문제가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관계 개선을 오랫동안 가로막아온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내에서는 이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입장 표명이 여전히 미흡하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기사 총리가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8일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그 정상회담 열려서 발언을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그 모두 발언에서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의 그 정치권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인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시다 총리는 그 두리뭉실한 입장 표명을 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윤석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굴욕적 외교를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달 말이면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 서울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건 이례적인 일은 아닌가요?
예, 그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두아그 정상은 이미 11차례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12번째 한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사실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가 이 뚜렷한 의제나 계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퇴임을 앞두고 사실 고별 회담이라고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 한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자신의 중요한 외교안보 업적으로 이렇게 꼽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업적을 확인하고 또 이 문제에서 이 일본 자민당의 원로로서 앞으로 퇴임 이후에도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방금 윤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기시다 총리 퇴임 이후에도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이제 퇴임을 20일가량 앞두고 이제 일종의 고별 방문, 고별 회담을 그 윤석열 대통령과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기시다 총리가 그 자기 재임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입니다. 앞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본인이 그 총리로 있으면서 한국과 일본 관계를 상당히 그 개선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 기시다 총리가 그 총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제야의 그야말로 그 원로로 남아 있으면서 한일 관계에서 계속 그 어떤 주문, 어떤 조언 이런 것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연내 미한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어떤가요?
예, 사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시다 총리가 이달 중에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말하자면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유엔 총회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시다 총리는 이미 윤 대통령과는 이제 고별회담 형식으로 만났고요. 긴박한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3자 회동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관측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4일 열린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차관급 외교,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의 발언 차례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reaffirm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And that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그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홍균 차관입니다.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체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무기체계의 대량 생산과 배치를 공언하고 핵 사용 훈련을 실시하는 등핵 위협을 한층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GPS 신호교란, 오물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인근을 항해하는 항공기, 선박의 안전에도 실제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번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 회의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핵 협의 그룹 아닙니까? 핵 협의 그룹은 실무자 선에서 모이는 회담이고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이제 차관급, 고위급 회의인데요. 이번 회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을 시나리오로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핵 대응 정책에 대한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는 데 이제 주안점을 뒀다 이런 설명이고요. 아울러서 이번 그 고위급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사이버, 생화학 이렇게 핵 분야 이외 영역에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그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요. 아울러서 이 두 나라의 확장 억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미한 양국은 이번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한미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마치고 한 상당히 긴 그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북한의 그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그리고 미사일 도발 문제 그리고 최근 그 휴전선 인근에 북한의 그 위험한 행동 이것이 그 긴장 고조로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계속됐던 입장입니다.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그 핵과 재래식 무기 억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했고요.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번에 밝힌 담대한 구상,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한국이 상당히 큰 경제적 원조를 할 용의가 있다. 이 같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기 거래, 군사 협력 이것을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정보력, 군사력 또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억제력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각각 그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공허한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그 논의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 그리고 논의를 이번에 그 한 것으로 그 언론 발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이번에 특히 주목되는 게 양국이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점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핵협의 그룹, 이것은 이제 실무자급 회의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핵협의 그룹하고는 달리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외교와 국방의 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의 핵 협의 그룹뿐만 아니라 이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도 지켜봤지만 논의가 양측의 논의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그 논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도 계속해서 그동안에 고도화되어 왔고 또 북한의 위협성 여러 가지 언사들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고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한국 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말하자면 긴장도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관련 논의도 말하자면 점점 더 좀 더 구체화되고 또 자세히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에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 기자, 북한이 실제로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까요?
네, 그 상반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습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이 아마 그 10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그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10월쯤에 이제 북한이 그동안 준비해놨던 그 7차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아마 그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미국 행정부와 미국의 다음 대통령과 핵 보유국 위치에서 핵군축 회담을 하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같은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또안할 것이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북한은 6번이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핵 보유국이 완성되거나 공식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북한에 대해서 중간 단계 협상을 제의해 놓은 상태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북한과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미사일을 쏠 경우에는 그 같은 북한이 원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 그러니까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북한하고는 앞으로 더 이상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하더라도 상당히 늦추거나 안할 것이다, 이렇게 있는 견해도 있는데요. 양측 다 주장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그야말로 좀그 대선과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 기자,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나요?
예, 사실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네.
회의가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들로부터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 김홍균 한국 외교부 차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거듭 확인했고요. 미국 측 대표들도 같은 맥락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 확인했고요. 특히 국방부 부차관 대행이죠. 아베 크롬비 부대행은 분명히 말해두는데, 미국은 핵 억제력과 우리가 보유한 핵탓의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의 핵 우산 제공, 북한에 말하자면 공격 시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화된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 기자, 그 이유는 뭘까요? 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할까요?
네, 이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한국이 이미 삼축 체계, 미사일 방어망을 포함한 삼축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핵 공격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최근 한 것은 미사일 발사대를 250대나 전방에 배치했다, 이런 겁니다. 북한이 아마 이것을 배치를 이미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개의 미사일 발사대에 4개의 포신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맘만 먹으면은 1,000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쏠수 있는 겁니다. 남한을 겨냥해서. 그러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한 10발 정도 쏜다, 20발 정도 쏜다, 이러면은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 등을 동원해서 이를 막을 거나 요격을 할수 있겠지만, 1,000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쏜다 그러면은 첫째로는 북한이 어디에서 핵무기를 쐈는지 알 수도 없고, 1,000개의 미사일을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이것을 믿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지금 저희가 계속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은 핵 억제력, 우리의 확장 억제, 핵우산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고, 한국의 핵무장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종의 지금 핵과 관련해 북한의 핵이익과 관련해 상당한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좀 한마디 제가 그 덧붙여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 기자께서 이 한국의 삼축 체계가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불안감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그것도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유사시에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보복을 무릅쓰고 이 북한에 대해서 핵 공격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한국의 그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민들의 6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담은 사진과 화보를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사진 10장이 실린 이 화보에서 북한과 관련해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김정은과 솔직하고 생산적인 회담을 했고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를 잘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선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을까요?
예, 사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사실상 기회 있을 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자신이 당선되면 다시 추진할 의사를 내비쳐 왔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적대국의 말하자면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바로 대북 관계에서 또다시 그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의 말하자면 톱다운식,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북 접근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8월 22일 날 있었던 그 민주당 전당대회인데요. 당시 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그 수락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민주당에게 아첨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아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마 그 카멀라 해리스 그 민주당 후보는 전통적인 외교,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스타일을 그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외교는 국무장관 또 백악관 그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마 큰 국내 업무에만 그 집중을 하려는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으로 보이는 반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그 공화당 후보는 민정원 위원장과 좋은 관계, 또 개인적 친분에 기초한 외교, 또 정상회담 이런 것을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그 외교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윤 기자, 한국의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언을 하나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김 차장이 이제 한국의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발언 바로 전에 김 차장의 얘기는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할 경우에 미국은 전략 자산 전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발언을 이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 차장이 얘기한 것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트럼프 후보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 안보 협력 관계도 동맹 강화라든지 북한의 위협 감소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비용 대비 관점에서 볼 것이란 얘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일기 재임 중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요. 또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다시 당시에 중단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금과 같은 동맹 중시를 하는 그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낸 것이고요. 실제로 트럼프 후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국가들과 관련해서도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방어할 미국이 방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죠.
이번에는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4일 밤부터 6일 오후까지 500개가 넘는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대북전단이 문제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사실 이미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요. 이번에도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에 이 쓰레기 말하자면 풍선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동안 14차례 보낸 것 모두 예외 없이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한국 통일부의 당국자는 이 북한이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을 쓰레기 풍선 도발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민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인 행위를 북한이 도발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은 정보 전달을 위한 활동이다라고 규정한 것이죠.
네, 한국 민간 단체가 북한에 보낸 전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것은 주로 그 한국에 있는 그 탈북 단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북한의 그 자극적인 것이 김정은 일가의 그 가계도가 상당히 북한에게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일가 가계도라는 것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로 이어지는 가계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전단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어머니가 이제 고용인데 고용인은 그 제1교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고용숙은 어렸을 적에 이제 김정은을 돌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용숙은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이런 내용도 실고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 여배우인 북한의 그 여배우인 성혜린과 살았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일성 일가의 가계도가 말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그 김정은이 백두 혈통이 아니라 그 가족 중에는 여배우도 있고 아버지는 바람을 폈고 또 북한에서 천시받는 제1교포 출신이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는 말씀이셨는데 한편 한국군은 5일 북한과 인접한 서북도소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나요?
한국 해병대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한국군이 서북 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6월 26일 이후에 71일 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을 동원해서 이제 해상 사격을 실시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 북한의 정보 통신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남북 군사 합의를 이제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서북 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정을 갖고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훈련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한국군은 일찌감치 밝혀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뒤늦게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는데, 최 기자, 이거 다소 이례적이지 않은가요?
네, 이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그 을지 프리덤 실드 같은 큰그 연합훈련을 하면은 무슨 이런 그 담화를 낸 것은 물론이고 미사일을 쏘는 등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미사일을 아직까지는 쏜게 없습니다. 앞으로 쏠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요번에 담화를 낸 것도 보면은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로 그 담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수위가 낮아도 국방부 대변인 또 총참모부 이런 명의로 냈는데 이번에 공보실장 명의로 낸 것을 보면은 북한이 상당히 그 이례적으로 담화의 수위를 좀 낮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전문 매체죠. NK 뉴스가 처음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은 그동안에 이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대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해왔는데요.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실제로 보도 내용처럼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발언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자면 의도하는 것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이 이제 대선 기간 아닙니까? 미국 대선 기간에 말하자면 북한의 입장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외무상이 직접 유엔 무대에서 전달을 하고 또 미국 측의 반응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로 미국 측의 당국자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최 외무상이 실제로 유엔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적인 어떤 그런 단서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측 기조 연설은 의례적으로 대사가 하는 것으로 일정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최 외무상이 참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최 외무상이 실제로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 고위 당국자들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 그리고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낸 소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해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지난달 28일 2024 패럴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죠. 4,400명의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11일간 선전했는데요.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 실력을 겨루는 이야기는 각 나라 국민과 지구촌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해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두 명의 여자 선수를 소개해드립니다. 휠체어 럭비 미국 대표팀의 첫 여자 선수, 또 아프가니스탄 최초 여자 태권도 선수로 지난 2021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했고 올해는 난민팀에 합류해 실력을 겨룬 선수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사실 이 패럴림픽이요,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하고 비교했을 때 인기는 훨씬 떨어지죠.
네.
예, 패럴림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예, 일단 용어부터 좀 알고 갈까요?
네. 자, 패럴림픽은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패러플리직하고요, 네, 올림픽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게 시작됐지만 이게 하반신이 그 마비된 선수만 참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스어 전치사 파라, 뭐 나란히, 함께라는 뜻이고요. 올림픽이 더해져서 일반 올림픽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란히 함께 가는 대회라는 뜻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파라 올림픽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네.
이 선수단하고 대회 규모 면에서도 동학의 올림픽과는 또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장애가 있는 선수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파리 올림픽에서는 40개 이상의 종목에서 329개의 경기가 열렸지만 이 올해 패럴림픽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분된 549개 경기가 23개 종목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경기 종목은 하계올림픽보다 패럴림픽이 절반 수도로 적지만요, 한 경기 종목당 치러지는 경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분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패럴림픽 수영 경기에 뭐 신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로 나누어진 세 가지 장애 카테고리에 따라서 또 여러 세부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탁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자 단식 한 종목을 위한 경기 등급이 1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패럴림픽은 하계올림픽보다 경기 수는 많지만 아주 촘촘한 일정, 또 상대적으로 참가 선수가 적은 점 때문에 더 짧은 기간 동안 대회를 마칠 수 있답니다.
네. 선수 규모의 경우에 파리 올림픽은 뭐 만 명이 넘었는데 파리 패럴림픽에는 4,400명, 5,000명이 채 안 됐어요.
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히스토리 메이커, 미국 패럴림픽의 국가대표 여자 선수 세러 애덤입니다.
네.
팀 USA에 합류한 미국의 최초 여자 휠체어 럭비 대표팀 선수입니다.
휠체어 럭비. 오늘 참 낯선 용어가 많네요. 자, 네. 휠체어 럭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머더볼이라고도 부른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휠체어 럭비는 경추를 다친 그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하는 본성 팀 스포츠입니다.
네.
4명의 선수가 한 팀이고요. 8분씩 4쿼터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럭비, 농구, 핸드볼의 요소를 결합한 방식이라서 그 둥근 공을 사용해서 특수 제작된 수동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휠체어끼리 쿵쿵 부딪히고 또 뒤집히기도 하는데요. 이 격렬한 경기 내용 때문에 살인적이라는 의미의 머더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머더볼이라고 부르는 휠체어 럭비 경기에 참가한 세러 애덤 선수 누굴까요?
네. 자, NBC 보스턴 방송이 이 선수를 자세하게 소개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애덤 선수는요, 올해 32살의 백인 여성입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서 나고 자랐고요.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하고 졸업한 후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작업치료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상대팀 선수들이 애덤 선수를 경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 중심 스포츠에 뛰어든 이름 없고 경험 없는 여자 선수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곧 애덤 선수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남자 선수들이 긴장할 만한 실력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리네요.
네.
그런데 애덤 선수가 이 장애를 갖기 전부터 휠체어 럭비 경기를 했었다면서요.
예. 애덤 선수가 처음 e스포츠를 접했을 때도 장애 아동을 선수를 돕는 작업 치료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에덤 선수의 멘토이자 휠체어 럭비 선수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작업 치료 교수 캐리 모건 박사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에덤 선수가 참여를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나 2016년 석사 과정을 마무리할 즈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에덤 선수의 그 어릴 적의 부상과 감염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 내내 그 손이 무감각해지고 필요한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네요.
네, 당연했을 겁니다.
네.
에덤 선수는 어릴 때부터 대학 때까지 뭐 스포츠, 운동을 쉬지 않았던 운동선수를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네.
이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이 천천히 이렇게 쓰러지는 걸 지켜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진단 받은 후에 바로 가족한테 알리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말을 꺼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다발성 경화증 MS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몸의 기능이 서서히 멈추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중추신경계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네,
에덤 선수는 오른쪽 몸이 점점 약해지더니 다리를 들어 올리기 어려워져서 걸을 때 상당히 느려지고요.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증상을 겪으면서 자주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휠체어 타는 걸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2019년에 그 휠체어 럭비를 경쟁적으로 시작하면서 휠체어를 타기로 결정했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에게 휠체어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더 안전하게 쉽게 해주는 자유를 의미하고 삶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라 에덤 선수가 어떻게 미국의 휠체어 럭비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을까요?
네, 궁금하실 겁니다.
네.
자, 5년 동안 작업치료사로 일한 후에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임상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네.
그러던 중 2021년에 휠체어 럭비 미국 국가대표팀에 도전해서 자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미주 챔피언십 대회에서 국제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에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 와,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이번 대회 참가했던 소감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에덤 선수가 앞선 인터뷰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거나 경쟁력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도 스스로 이를 증명했는데요.
네.
지난달 29일 미국과 캐나다의 첫 경기에서 첫 쿼터에서부터 득점을 하더니 총 6점을 보태면서 미국 팀을 51대 48점 승리로 이끄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 2일 미국 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치렀는데요. 48대 41로 패해서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세러 에덤 선수는 이 경기에서 무려 14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와, 참 스토리 메이커가 됐네요. 장애가 있는 선수들의 스포츠 축제 패럴림픽의 역사를 새로 쓴 세러 에덤 선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프간 난민으로 태권도에 도전한 선수가 있죠.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난민팀 대표로 참가한 25살의 자키아 쿠다다디 선수입니다.
네.
자키아 쿠다다디 선수는 선천적으로 한쪽 팔뚝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네.
9살 때 이 파라스포츠, 즉 장애인 스포츠 입문해서 2021년 도쿄 패럴림픽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는 첫 여자 태권도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난민팀으로 출전했거든요.
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2021년 도쿄 패럴림픽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패럴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도쿄 하계 올림픽은 8월 8일에 폐막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해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네.
올림픽이 끝나고요.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인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하면서 암울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당시 참 수많은 아프간 난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프간 내에서 정권을 잡은 탈레반이 국민들한테 억압적인 법들을 강요했고요.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인권 탄압은 뭐 유명했습니다.
네.
CNN 방송에 따르면 당시 쿠다다디 선수가 아프간을 떠나지 못하고 숨어 지내면서 집 뒷마당에서 훈련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SNS, 소셜네트워크에 영상으로 호소문을 올렸고요. 그 메시지가 널리 퍼지면서 스페인 대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공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아프간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탈출 후 일주일 만에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2021년 9월 패럴림픽에 데뷔하게 된 건데요. 2004년 아테나 패럴림픽 이후 아프간을 대표하는 최초의 여성이자 패럴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한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탈레반 정권 아래서 그야말로 몰래 연습한 결과 그런 역사를 쓰게 만들었나요?
네, 그 쿠다디디 선수가 아프간에 남아 있었다면요.
네,
이 탈레반의 규칙을 어긴 자신이 아마 체포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탈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인터뷰에 말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쿠다다디 선수가 파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프간의 암울한 상황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올해 대회를 앞두고 CNN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쿠다디디 선수는 패럴림픽은 아프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여성들이 강요당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도 말했고요.
네.
여성들이 강하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탈레반, 무장권 문소 그리고 더 끔찍한 위험을 마주했고 그것들을 견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성취에 머물지 않고 아프간 여성들을 위해서 싸운다면서 우리는 강하고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큰 의미의 목적이 있다고 출전 각오를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팔 하나를 쓰지 못하는 패럴림피언으로서 탈레반의 통치 아래 사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부각하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심정과 각오로 경기에 출전했던 쿠다다디 선수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네. 쿠다다디 선수는 지난해 유럽 패럴림픽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올해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K44, 47kg 카테고리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난민 패럴림픽팀 선수로서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면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네. 메달 획득한 소감도 들어봐야죠.
네. 쿠다다디 선수, 탈레반의 통치 아래서 남성 보호자 없이는 학교에도 갈 수 없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아프간 여성들이 자신의 메달에 영감을 받아서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 메달을 온 세상에 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언젠가 아프간과 전 세계 모든 소녀, 모든 여성, 전 세계 모든 난민에게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랐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히스토리 메이커로 패럴림픽 히스토리 메이커 세러 애덤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 선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시제의 하나인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llo, Dr. Jill. How are you doing today?
I'm doing great. You know, John, I've been reading some of my old diary entries.
Shouldn't those be in a museum?
No, I'm not that old.
I'm only joking. I'm sure your handwriting is better than mine.
Reading these entries made me think about grammar and how the simple past plays an important part in journal writing.
Hello, Dr. Jill. How are you doing today?
안녕하세요, 질 박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I'm doing great. You know, John, I've been reading some of my old diary entries.
아주 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전? 요즘 전 제 오래된 일기들을 읽고 있답니다.
Shouldn't those be in a museum?
그건 박물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No, I'm not that old.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늙진 않았어요.
I'm only joking.
그냥 농담한 거예요.
I'm sure your handwriting is better than mine.
박사님 손글씨는 저보다 훨씬 나을 게 분명합니다.
Reading these entries made me think about grammar and how the simple past plays an important part in journal writing.
이 일기들을 읽으면 문법에 대해서 또 단순 과거가 일기를 쓸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나게 합니다.
Right. In journals, you often describe your day.
맞아요. 우리는 일기에 우리의 하루를 묘사하곤 하죠.
The events that took place before you wrote them down.
일기에 기록하기 전 일어났던 일들 말입니다.
That's right. The basic idea of the simple past is that at one point in time, in the past, an event happened.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It began and ended in the past.
과거에서 시작해 과거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는 과거의 일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가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단순 과거 시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동사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동사 원형에 ed 또는 d를 붙이면 됩니다.
Watch, watched.
보다, 봤다.
Finish, finished.
끝내다, 끝냈다.
Stop, stopped.
멈추다, 멈췄다.
Discover, discovered.
발견하다, 발견했다.
Clean, cleaned.
치우다, 치웠다.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동사, 즉 불규칙한 과거형을 가진 동사도 많이 있습니다.
Eat, ate.
먹다, 먹었다.
Meet, met.
만나다, 만났다.
See, saw.
보다, 봤다.
Buy, bought.
사다, 샀다.
Go, went.
가다, 갔다.
Come, came.
오다, 왔다. 방금 들으신 이런 불규칙 동사는 외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기에 쓰여진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Yesterday, I went to an underground rock festival in New York. At home, I dressed in wild clothes, and I hitchhiked to the event. Yesterday, I went to an underground rock festival in New York.
어제 나는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록 페스티벌에 갔습니다.
At home, I dressed in wild clothes, and I hitchhiked to the event.
저는 야생적인 느낌의 옷을 차려입고 행사장까지 히치하이크를 했습니다. 이 히치하이크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타고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시제의 하나인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